이 저녁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살아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살아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좋은 도구로 주께서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십자가와 복음의 도리를 또한 저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마땅히 믿고 행해야 될 바를 알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무지한 자요 주의 말씀을 행하기에 무능한 자요니 오늘 이 시간 저의 무지와 무능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을 따라서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다시 마산으로 내려가서 마산 외곽 지역에서 집을 아버님이 지으셔서 거기에 몇 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생활에 쩌들어서 이제는 이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귀농원에서 농사를 지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농사 짓는 것을 상당히 멋있는 것으로 목과적인 어떤 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농사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달콤한 일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비료를 주고 북을 돋아주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아니하면 뙤약볕에서도 물을 데워줘야만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포도원 노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포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농부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도원 일은 아무리 일을 해도 모자란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도나무 농사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경남 밀양에서 사업장을 하나 경영하셨는데 그 사업장 옆에 한 한 100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법 터가 되는 포도 밭이 있어서 몇 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제가 곁에서 바라보고 때로 명절 때 내려가면 그 일을 거들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밭은 이미 개간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힘이 드신 것이지 만약에 맨 땅에 밭을 일구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을 일궈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비료를 주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자라면 지주대를 세워줘서 넝쿨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가지가 완전히 휘청거리지 않도록 메워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실할 때가 되면 그 포도 열매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싸줘서 벌이 달라붙어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런 포도원 비유, 이 포도 농사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육신의 아버지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왕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출애굽기 19장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독수리에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으로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포도원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구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연인을 위해서 부르는 세레나데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노래라고 하니 그 내용이 매우 흠겹고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허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노래는 애가요 슬픔의 노래고 이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고 심지어 탄핵하는 과정까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셨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짧게 그 내용을 가장 짧은 방식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을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떤 사실을 오랫동안 간직할 때 노래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 내용을 담아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는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해주는 좋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도 역시 또 하나의 노래가 나타나는데 제가 이미 이사야 1장을 강의하기 시작할 때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 부패와 연약함을 증거하는 기능을 수행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기회도 주지 않고서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가 이 모양이 꼴인데 죽고 난 다음에라야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 부패와 무능이 앞으로 낳게 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모세는 단언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신 바대로 농부가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돌을 걸러내었습니다. 식물을 심으려면 우선 땅을 일구고 돌을 걸러내야 돼요. 특별히 돌이 많은 팔레스타인 땅은 농지를 개간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로 하여금 돌이 가득한 자루 두 개를 들고 다른 데로 옮기도록 했는데 이 천사가 이 돌자루 하나를 들고 가다가 두 개를 들고 가다가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자루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거의 절반 가까운 돌이 팔레스타인에 모여있는 이유는 바로 천사가 옮기다가 거기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로 그 땅에는 돌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해야 되지요. 마침 저희 부모님들도 오셨는데요. 그때 그 땅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하시면서 땅을 이렇게 좀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학 때가 되면 뭘 했느냐면 돌을 집어내는 일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방학 내도록 그 밭에서 돌을 주워내는 일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채소나 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도 돌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일은 지속해야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돌을 걸러내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넝쿨이 뻗어나갈 때마다 지주를 세워주고 묶어주고 북을 도두고 그 다음에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결실이 맺혀지면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술틀을 만드는데 술틀은 맨땅에 만들면 다 포도주가 새버리잖아요. 그래서 술틀은 어디에 만듭니까? 바위에다가 만드는데 그것을 깨가지고 오목하게 만들어서 포도즙이 찰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요. 그래서 4절 말씀대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극진히 주인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술틀을 빨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이상 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담 안에 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 역사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복을 주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의 가솔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나라로 번성케 하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80편 8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 끊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과 선자를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이스라엘은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와 신포도 맛을 보면 입에서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죄와 악독함의 열매만 맺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비유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이야기죠. 때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생면 부지한 사람이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러면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말들을 때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과도 너무 어긋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전혀 생면 부지한 사람한테 한번 이 사실 한번 들어보소 그러면서 이분에서 과연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진 정성을 다해서 단맛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학을 간다면 보내주고 싶고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해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처럼 짜증이나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 그 선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팔아서라도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하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은 지 오래되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도덕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세 가지 성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와 주님과의 관계는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처럼 의존적 관계요 특별히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신자의 삶이란 이런 면에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뿌리에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떨어지면 그 즉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에 근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포도 농부에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 뿌리에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 그 뚜렷한 이유는 신명기 32장 32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32절 이미 제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2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솟았느니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을 열매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수들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들인 원수들의 운명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양분이 부족하거나 진액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윤리의 실패는 단순히 도덕윤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덕윤리의 실패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의 한 양상일 뿐입니다. 조국 교회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은 이루었지만 대사회적인 활동을 미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 건물이 서 있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교회가 교회처럼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교회는 주임을 떠난 인간들의 모임으로서의 하나의 회집, 하나의 어떤 모임만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상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선언은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그 울타리를 완전히 걷어버려서 먹힘을 당하게 만들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담을 헐어버려서 짓밟힘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25절에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짐승들이 비비며 다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울타리를 만든 것은 단순히 포도나무 농사 소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만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뭘 나타낸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셔서 맹수리 와가지고 그 모든 소수를 다 먹어버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심으로 사방에서 찌르고 긁어대는 영적 가시덤불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식물 성장에서도 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수분 없이 어떻게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비는 싹을 트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지요. 그러므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말은 영적 사망 상태, 영적 갈증과 기아 상태 그냥 방치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과 징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신앙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마땅히 드러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드러내는 열매인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다 쓴 열매요 먹지 못할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뭔지에 대한 인식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여서 영적으로 시들어 완전히 병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조처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위해서 평택대학교를 가서 한 청년을 만났고 거기에 가보니까 피어슨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났던 사건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교회당 크기가 아마 저희 교회당의 한 대여섯 배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이 앞자리부터 저 2층, 준 2층까지 빽빽하게 앉은 그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조국교회는 부흥의 불씨가 당겨지게 되고 1980년까지 부흥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가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해요.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차치해 놓고서라도 어쨌든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짓밟히고 있고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많은 만큼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믿으셨으면 오래 믿은 만큼 신앙의 계보를 따라 2대, 3대, 4대까지 믿어오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과거의 한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고 아 그래서 옛날 참 내가 그때 정말 열심을 내었지. 예, 열심을 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학생회 다닐 때 주보를 늘 가리방을 긁어가지고 등사를 해내고 겨울방학이 되면 회지를 만다고 일주일 내도록 라면을 끓여먹이면서 회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열심을 내었습니다. 청년 때는 뭐 더 불같은 열심을 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열심을 자꾸 이야기하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은 영적 유사 죽음 상태 오랫동안 방치해버리셔서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의 여부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기대하셨던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7절에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언어 유의의 그 단어가 잘 표현될 수가 없지요. 정의라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정의 대신에 뭐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포악이라는 단어가 정의는 미시파트인데 포악이라는 것은 미스파흐예요. 비슷하죠? 미시파트, 미스파흐. 그 다음에 공의, 즉 제다카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부리즘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부리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다카라고 말했는데 부리즘은 제아카입니다. 제아카. 비슷하잖아요. 제다카, 제아카. 미시파트, 미스파흐.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하는가 하면 들을 때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은 감당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슷해요. 교회 일을 하면 열심을 냅니다. 뭘 하자 그러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까?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공평 혹은 정의라고 번역되는 미스파트는 뭘 가리키는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조처를 의미하고 때로는 사사들처럼 피해당한 사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주장이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잘못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고통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공의나 의로움으로 번역되는 짜다카도 비슷합니다. 본질적으로 옳고 올곧은 것,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어떤 것을 가리켜 째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공평하게 자비롭게 대하고 특별히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자의 특권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약자는 잘 세워주고 강자에 대해서는 잘 견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가리켜 정의 혹은 제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대를 허물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기대를 몰랐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심구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적이 있죠.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성읍에 방문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뜨거울 때 사람 세 명이 아브라함을 찾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후 문맥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번 이 구절을 찾아봤죠?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요? 의와 공도,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돔성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므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돔성과 비교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기우신 목적이었고 이 땅 가운데 조국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이런 기대를 전혀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세상 나라와 교회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착취와 그들의 억압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 부르짖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으니 죄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땅인 애굽에서 드러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그네요 그 다음에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의 내용은 곧 공평과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가리키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로워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고 그리고 세세한 모든 율법의 항목들은 그 의로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구체화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의 나라였기에 시편 97편 여러분들 오늘 찬송 시편 97편 가사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 주위에 들렀고 주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97편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공평과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길이 정의롭고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라는 말은 짜다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신명기에서도 드러내었고 이사야 61장 8절에서는 무릇 나 요한은 정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자식인 신자들에게 이런 성품이 드러날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물론 믿고 회개로 나올 때 기뻐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살펴봤지만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낼 때 서로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고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정말 더없이 기쁜 일이다.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모습을 닮은 자식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발가락만 닮아도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제다카는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되는 묵상의 주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속성이요 성품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덕윤리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작은 일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택배 일을 하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번은 못해도 제가 볼 때 한 5, 60% 정도는 제가 꼭 음료수를 준비해놨다가 꼭 한 병씩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제가 현관까지 거의 따라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물론 그분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될 때 그들은 교회 안으로 아마 들어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과 접촉했는데 빼먹을 것들은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쓸데없으면 내치는 그런 방식으로 대했다면 어느 날 그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편적으로 사회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한신계통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 보수적인 신자들은 그런 일과 관계없이 그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우리 할 바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봉사 현장으로 늘 부르시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생각 그리고 구제와 행동에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화순교에서 한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셨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정리할 때 보통 부도를 내면 어떻게 하지요? 자기 먹을 거 다 빼놓고 부도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 그냥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1년 동안 수감되어서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구를 맡아서 1년 동안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분을 잘 도와줬는지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다 훌륭하게 자라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가 오기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필로 신학교 출신인 무슨 한 여자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분에서 필로신학교와 논평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필로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졸업생은 아니고 이분의 주장은 우리 신학교 입장과 다르다. 뭐 이런 등등의 논평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강렬한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안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은 무력한 경건주의 형태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무력한 경건주의자로 사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요. 그런데 친척,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그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로 가보시면 그분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전반에 걸쳐서 성경적 입장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자유주의자들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사건건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가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선자가 말한 바대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행한 어떤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나서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펼쳐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조적 한계와 사회 분위기를 논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런 한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국가체계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나 혹은 법질서 자체를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일을 우리는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첩경입니다. 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되지 뭘 또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더 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신명기 4장 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을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구절은 오늘 오전에도 잠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이죠. 각기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이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다 공평하게 나눠 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명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노숙자를 위한 특화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홉 가지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가지 구원받은 신자의 적극적 표지를 이야기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이 챕터 부분은 12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량이 한 4가지 열매 분량으로 제일 두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조나 에드워드가 그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무덤으로 삼아 내주하시는 것도 아니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죽은 구세주로 내주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도의 마음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내주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내주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자로 모시는 그 마음 속에서 내주하시며 당신이 부활할 때 받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적극적인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봉사가 많아지는 것? 직분이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을 때라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된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이 바뀌면 본성과 관계된 열매를 맺게 되죠. 그의 말이나 행실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물이 댐에 넘치게 되면 넘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접붙여진 바 되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비활동적이 아니라 활동적입니다. 정적으로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제가 기억을 했는데 예, 7장 4절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단순한 문제로 여기서는 안 돼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한 번도 한 지역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그 지역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늘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정하시면 안 되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즉 열매를 맺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뚜렷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속성이나 죄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괴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속성, 죄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는 이것은 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안에서 그런 성도라는 것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여 믿사오니 하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복음주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은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산계 교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연산교회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공간 안에 교회당 안에 또 함께 우리가 교통하면서 앞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열매를 좀 많이 드러내 보이고 격려받고 도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도 전혀 그런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종교성은 왕성하게 일어나서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뭐 하자고 하면 열심히 일은 해내는데 그와 만나고 사귀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우리는 그 영혼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어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그런 귀한 우리 주님의 노래의 주제가 되는 현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상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과 접붙인 바 되기만 하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인 마음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오 참으로 큰 일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저희가 의지하고 우리 안에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 슬퍼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실로 충만히 드러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